하버드, 옥스퍼드 그리고 맥킨지를 거친 완벽한 엘리트 이력서,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여러분, 만약 이 화려한 스펙이 거대한 국가적 선거에서는 오히려 여러분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똑똑하다는 게 대체 왜 약점이 될까?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에 바로 그 역설적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8월 17일자로 작성된 아주 내밀하고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바로 피트 부티지지 2028 미국 대통령 선거 전략 아키텍처 종합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네, 맞아요. 엄청 길어요. 여러분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정치 전략 문서를 직접 다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대 미국 대선 캠페인이 막후에서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는지, 방대한 데이터랑 유권자를 향한 서사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알맹이만 저희가 확실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의 아주 중요한 규칙 하나를 먼저 설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그 필수적인 고지사항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보고서에는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현재 미국 정치 지형에 매우 민감하고 첨예한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선거 전략 보고서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객관적인 전달이죠.
네. 여러분께 제공된 이 문서에 담긴 전략적 아이디어와 현대 선거의 분석 시스템 그 자체를 가장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캠페인의 기계적인 구조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완벽합니다. 자, 그럼 바로 지도를 펼쳐보죠. 대선 전략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출발선이 정확히 어디인가 이거잖아요.
네, 출발선을 아는 게 모든 전략의 기본이죠.
현재 상황을 딱 짚어보면 부티지지는 2028년 대선 출마를 아직 공식적으로 빵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네, 하지만 최근 인터뷰들을 보면 출마 쪽으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강한 암시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윈더 에라팩이라는 조직을 아주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어요. 이 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길래 출발선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건가요?
정치행동위원회, 즉 팩은요. 이게 단순히 후원금을 모으는 통장 같은 게 아니거든요.
통장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이것은 일종의 캠페인 인프라 저장소라고 보셔야 합니다. 출마 선언 전에 합법적으로 전국적인 기부자 네트워크를 쫙 유지하고요.
아, 네트워크 유지?
네. 그리고 유능한 선거 전략가들이랑 참모진들을 고용 상태로 계속 묶어두는 겁니다. 또 지지자들의 이메일이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대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조직이 막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는 건
내일 당장 저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전국 단위의 선거 기계를 바로 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단순히 간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제든 시동을 걸 수 있게 엔진을 붕붕 예열해두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2020년에 그가 처음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랑 지금 2028년의 경선 규칙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2020년과 2028년 민주당 경선 캘린더의 변화는 이게 그냥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그럼요.
캠페인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차이입니다. 2020년 경선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당시에는 백인 유권자랑 농촌 지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아이오와주 그리고 뉴햄프시아주에서 가장 먼저 투표가 치러졌잖아요.
네, 거기서 완전 돌풍을 일으켰었죠.
맞아요. 무명의 소도시 시장이었던 그가 백인 고학력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전국적인 스타로 컸죠. 그런데 2028년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규칙 변경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이오와가 아예 빠졌잖아요.
네, 아이오와가 첫 경선에서 아예 탈락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를 뭐가 채웠느냐? 바로 흑인 유권자의 표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첫 번째 경선지가 된 겁니다.
와,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잖아요. 2020년 수능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필수였는데,
그렇죠.
2028년 수능에서는 그 과목이 아예 폐지돼버리고,
예전에 완전 과락을 받았던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 유권자 표심이라는 그 뼈아픈 과목이 1교시 필수 영역으로 들어온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오, 근데 이 1교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거 자금도 마르고 언론 관심도 끊기면서 캠페인이 시작부터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의미 아닙니까?
정확한 통찰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서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미시건으로 이어지는 이 초반 39간의 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해요.
네, 그 39위에를 치밀더라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 유권자, 네바다와 뉴멕시코는 강력한 라티노 유권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미시건은 아랍, 무슬림 커뮤니티의 흑인, 교회지역 유권자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거든요.
인종 구성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보고서는 이 39위를 단순한 투표 기간이 아니라 후보가 과연 다인종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매주 연속적으로 묻는 가혹한 연합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연합 테스트.
네, 과거처럼 백인 고학력자 지지만으로는 이 39일의 릴레이 시험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와, 1교시부터 5교시까지가 전부 예전의 취약 과목들로만 꽉 채워져 있네요.
그렇다면 이 바뀐 시험을 통과하려면 당연히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기가 필요할 텐데요.
당연하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의 무기, 즉 정치적 이력과 브랜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죠. 2020년에는 30대의 젊고 신선한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2028년에 바라보는 지금은 스펙이 확 업그레이드 됐어요. 전직 대통령 후보이자 엄청난 예산을 굴리는 교통부 장관 출신입니다. 이 장관 이력이 선거판에서 얼마나 강력한 자산입니까?
엄청난 자산인 동시에 가장 방어하기 까다로운 공격면이기도 합니다.
아, 양날의 검인가요? 자산 측면부터 분석해보죠.
먼저 그는 시장 시절의 잠재력을 넘어서 연방정부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직접 돌려본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초당적 인프라법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대규모 도로, 교량, 공안 프로젝트 예산을 주무른 경험이 있죠.
돈을 직접 써봤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보고서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실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사태 당시의 위기 대응입니다. 을 부과하고요.
와, 1억 4천만 달러?
거기다 소비자들에게 40억 달러 규모의 환불을 강제로 받아냈습니다.
대기업 항공사를 압박해서 40억 달러 환불을 받아내고 그걸 시민들 지갑에 직접 꽂아줬다. 이건 솔직히 어떤 유권자라도 솔깃할 만한 직관적인 성과네요.
네, 이 사건은 유권자들한테 정부가 실제로 내 삶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무기가 됩니다.
정부가 일한다는 걸 보여준 거군요.
하지만 아까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결국 크고 작은 국가적 재난의 중심에 서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장관 탓이니까요.
대표적인 공격면이 바로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 열차 탈선 사고입니다.
아, 독성 물질 유출됐던 그 끔찍한 사고.
네, 그 사고 당시에 그의 현장 방문이랑 공개적인 반응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늑장 대응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이 현장에서 극도로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도 뼈아픈 약점입니다. 행정능력이 흠집을 내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저는 솔직히 엘리트 관료 출신이 복잡한 정책을 논리적으로 막 잘 설명하고 위기를 이성적으로 다루는 게 왜 약점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수 있죠.
동네 시장도 아니고 거대한 연방 부처를 이끌려면 이른바 기술 관료적 유능함이 필수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서를 읽어보면 하버드, 옥스포드, 맥킨지 출신이라는 이 완벽한 엘리트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똑똑하고 논리적인 게 대체 왜 독이 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완벽한 논리를 출력하는 AI 스피커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역설이거든요.
아, AI 스피커. 비유 좋네요.
아까 말씀드린 열차 탈선 사고를 예로 다시 들어보죠. 위기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엘리트 관료가 나타나서 이건 연방 항공청 소관이다. 혹은 철도 규정상 내 권한 밖의 일이다. 이렇게 아주 법적이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쳐보죠.
네,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팩트로는 맞죠. 하지만 그 순간 유권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이 똑똑한 엘리트가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구나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아,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권한 받기라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차가운 법전만 들이민다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그가 방어적인 태도, 즉 기술관료적 방어 자세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변명하지 마라.
네.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방문이 늦었다는 뼈아픈 실패를 카메라 앞에서 깨끗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쿨하게 인정해라.
그리고 그 뼈아픈 경험이 어떻게 철도 안전조치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실행, 교훈, 수정, 이라는 인간적인 학습의 서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와,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 두는 엘리트의 오만함 대신에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리더의 투명함을 무기로 삼으라는 거네요. 이거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패를 숨기지 말고 차라리 인간적인 성장의 서사로 뒤집어라. 정말 무서운 통찰이죠.
자, 이제 이 치열한 경선이라는 1교시 릴레이를 통과하고 엘리트의 역설까지 성공적으로 딱 방어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드디어 본선 무대가 열리잖아요.
네, 본선이죠.
결국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당 매직 넘버 270석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수학 문제 아닙니까? 보고서에서는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한 본선 전략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있나요?
이 보고서의 선거 수학은 매우 냉혹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먼저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확실히 확보했다고 평가받는 226석의 선거인단을 절대적인 방어선, 즉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합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텃밭들이죠?
네. 목표인 270석까지 그럼 남은 숫자는 44석이잖아요.
네, 44.
이 44석을 채우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러스트벨트 270 경로입니다.
러스트벨트요?
펜실베니아 10석, 미시간 15석, 위스콘신 10석. 이 세 곳을 다 더하면 정확히 44석이 나옵니다.
오,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네요.
가장 효율적이고 직선적인 길이죠.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전제가 붙습니다.
그게 뭐죠?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을 떠나서 공화당으로 쏠리고 있는 백인 노동계층 유권자의 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성립되는 경로라는 겁니다.
아, 숫자는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 숫자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경로는요?
두 번째는 썬벨트 275 경로입니다. 러스트벨트 대신에 남서부로 눈을 돌려서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로 확장하는 길입니다.
남부 쪽이군요.
네. 이 지역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라티노, 흑인 등 인구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전 선거에서 벌어진 표차를 단기간에 확 극복해야 하는 벅찬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러스트벨트 일부와 썬벨트 일부를 적절히 섞어서 매직 넘버를 만드는 하이브리드 271 경로입니다.
아하, 226석이라는 기초공사 위에 중서부의 퍼즐을 끼울지 남서부의 퍼즐을 끼울지 막 조합을 해보는 선택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딴지를 하나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남서부인 썬벨트는 라티노 등 인구 구조도 엄청 다양하고 극심한 가뭄이나 에너지 이슈가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중서부인 러스트벨트는 쇠락한 전통 제조업 공장들이 널려 있는 곳이고요.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지역 유권자들한테 똑같이 하나의 획일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면 어느 쪽에서도 공감을 못 얻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변명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도대체 어떻게 잡는다는 겁니까?
아,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모순이 모든 대선 캠프가 겪는 가장 큰 딜레마거든요.
그렇죠. 지역마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는 두 지역 유권자들의 완전히 다른 삶을 딱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이고 지배적인 단 하나의 내러티브를 제안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어포더빌리티, 번역하자면 감당 가능한 생활비입니다.
생활비요?
네. 선거판에서 뭐 추상적인 민주주의의 위기니, 거창한 첨단 기술의 미래니,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제발 좀 접어두라는 겁니다.
유권자들 귀에 안 들어오니까요.
대신에 유권자들이 매달 내야 하는 주택 임대료, 건강보험료, 막 치솟는 에너지 요금이랑 출퇴근 교통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접근을 하라는 뜻이죠.
와, 결국 민주주의니 가치니 거창하게 떠들어도 선거 투표장에 딱 들어가면 내 통장 잔고가 마맞는가가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라는 단어 자체도 자칫하면 그냥 뻔한 선거 구호는 들리지 않나요?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번역한다는 거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생활비라는 대주제를 각 지역의 언어로 통번역하는 과정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통번역하나요?
중서부 러스트벨트에 가서는 과거의 낡은 공장을 다시 돌리겠다는 식의 허황된 향수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요?
대신 AI와 첨단 제조업 기반의 공급망을 우리 지역으로 싹 가져와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고 물가를 잡겠다는 새로운 미래의 중서부 경제 모델로 생활비 문제를 풉니다.
아, 낡은 공장이 아니라 첨단 공장으로.
반면에 선벨트 지역으로 넘어가면 메시지가 확 달라집니다.
거긴 어떻게 가나요?
치솟는 월세 등 주거비용 문제 해결,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전기료랑 물부족 문제 같은 자원비용 관리, 그리고 라티노 노동계층의 경제적 상승 사다리 복원 등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동시에 공략하는 고도로 정교한 다양성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다양성 전략이요?
네, 생활비라는 큰 우산은 하나지만 그 아래에서 들려주는 노래는 철저하게 타겟 맞춤형인 것이죠.
와, 타겟팅의 수확도 완벽하고 메시지의 뾰족함도 정말 엄청나네요.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든 정치든 결국 본질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완벽한 메시지가 있어도 그게 소비자인 유권자의 귀에 직접 닿지 않으면 그냥 책상 서랍 속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맞습니다. 실행력이 없으면 끝이죠.
이제 캠페인의 실제 실행력, 즉 유권자의 멱살을 잡고 확 끌고 오는 미디어와 조직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보고서는 이 방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유통하라고 설계했나요?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미디어 전략의 핵심은 아주 공격적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디든 가서 누구와든 대화하라 입니다.
어디든 가라?
예를 들어서 폭스뉴스처럼 민주당 후보에게 완전히 적대적이고 껄끄러운 보수 매체 환경에 일부러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전략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잠깐만요.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핵심 지지층들은 자기 후보가 그런 보수 매체에 나가서 막 공격당하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고 반대하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지지층이 반발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와 정치의 동역학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적대적인 무대에 올라가서 여유 있게 상대를 논리로 제압하는 모습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엄청난 유능함의 신호를 쏘아올리게 됩니다.
아, 유능함의 신호?
지지자들에게 보십시오. 우리 후보는 상대방의 안방 매체에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도 절대 밀리지 않고 우리의 가치와 정책을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는 강인한 맷집과 압도적인 실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퍼포먼스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편에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싸울 줄 아는 투사라는 걸 입증하는 일종의 쇼케이스 무대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진에서의 멋진 토론 클립이 만들어지면 그걸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퍼뜨립니까? 그냥 방송국 유튜브에 올리고 끝인가요?
에이, 그럴 리가요. 여기서부터 캠페인의 진정한 콘텐츠 공급망이 가동됩니다.
콘텐츠 공급망이요?
철저히 계산된 디지털 퍼널 시스템이죠. 1단계는 15초에서 60초짜리 짧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숏폼 영상입니다.
요새 다 숏폼 보니까요.
적대적 앵커의 억지 주장을 여유 있게 받아치거나 압도하는 아주 통쾌한 숏폼으로 유권자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시선을 혹 끌어당깁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태워서 발견과 바이럴을 일으키는 거죠.
도파민 자극 좋네요. 그 다음은요?
2단계는 여기서 흥미를 느낀 유권자들을 캠페인 사이트로 유도해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남기게 하는 액션으로 전환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군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백미입니다. 무려 60분에서 120분에 달하는 긴 팟캐스트나 롱폼 심층 인터뷰 콘텐츠를 유권자 이메일이나 피드로 쫙 쏴줍니다.
와, 이 시간짜리 영상을요?
네, 짧은 쇼폼으로 후킹된 유권자가 편집 없는 2시간짜리 대화를 들으면서 후보의 깊은 철학과 인간적인 매력에 아주 푹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스며들게 하네요.
짧은 영상으로 흥미를 끌고 긴 영상으로 신뢰를 구축해서 결국 정치에 관심 없던 저관여 유권자들을 기꺼이 지갑을 여는 진성 지지자로 탈바꿈시키는 완벽한 설득의 과정입니다.
와, 이 미디어 전략 들으면 들을수록 현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디지털 마케팅 정석 그 자체네요.
그렇죠.
쇼폼으로 후킹해서 트래픽 모으고 롱폼 콘텐츠로 브랜드에 대한 진성 팬십과 신뢰를 쌓은 다음에 결국 소액 기부나 투표라는 최종 액션으로 딱 전환시키는 완벽한 세일즈 퍼널 아닙니까?
완전 똑했습니다.
이제 현대 대선 후보는 단순히 연설 잘하는 정치인인 것을 넘어서 데이터를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디지털 마케터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살아남는 시대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미디어 퍼널을 현실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연료가 바로 재정과 막강한 조직력입니다.
돈과 사람이 필요하죠.
보고서는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윈디에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요. 실리콘밸리의 고액 기부자들과 틱톡을 보고 유입된 소액 디지털 기부자가 결합된 아주 강력한 하이브리드 펀드레이징 모델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액과 소액을 다 잡는 거네요.
또한 조직 운영 방식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후보가 1년 내내 아이오와주 하나에만 캠프를 딱 차려놓고 동네 식당 돌면서 악수나 하던 그런 낭만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초반 39일 동안 무려 5개의 주에서 연달아 경선이 폭풍처럼 치러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연합 테스트 5교시요?
네. 따라서 후보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주의 유권자 성향에 맞춘 캠페인이 동시에 막 굴러갈 수 있는 강력한 다중주 운영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다중주 운영 시스템.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쫙 들여다보니까 거대한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단순한 인계 투표가 아니라 얼마나 치밀한 수학적 계산과 심리적 설계 위에서 돌아가는 거대한 기업형 프로젝트인지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네요.
정말 거대한 기계장치 같죠.
자, 이제 우리가 해부한 이 방대한 2028 미국 대통령 선거 전략 아키텍처의 핵심 알맹이를 마지막으로 싹 정리해 주시죠.
전체 맥락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가 말하는 2028년 승리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은 명확하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네, 세 가지.
첫째, 2020년에 확인되었던 백인 고학력자 중심이라는 자신의 치명적인 한계를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첫 경선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 흑인과 라티노를 아우르는 다인종 노동자 연합을 구축할 수 있음을 실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교시 시험 통과.
둘째, 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엘리트 이미지를 변명거리로 숨기려들지 말고 40억 달러 환불 사태처럼 정부가 어떻게 평범한 시민의 삶에 강력하게 작동하는가를 유능함의 무기로 떳떳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약점을 숨기지 말고 성장의 서사로 만들라는 것이죠.
투명함이 무기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복잡한 정책과 공약들을 철저하게 유권자의 장바구니 물가와 월세 총구서, 즉 감당 가능한 생활비라는 하나의 뾰족한 관점으로 번역해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적 뼈대가 오차 없이 쫙 결합될 때만이 백악관의 열쇠인 270석이라는 매직 넘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잠재적 정치인의 미래를 점친 것이 아닙니다. 현대 미국의 거대한 대선 캠페인이 얼마나 정교한 데이터 분석, 뼈를 깎는 지역적 선거 수학, 그리고 참담 마케팅 기법이 동원된 미디어 아키텍처로 세워지는지 그 설계 도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함께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비즈니스 전략을 짜시거나 마케팅, 브랜딩을 업으로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시간의 심층 분석이 엄청난 영감과 인사이트를 던져주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이 이어폰을 빼고 일상으로 돌아가 혼자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오늘 보고서가 제안한 전략대로 만약 민주당이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중서부 지역을 공략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죠. 즉, 그 지역을 과거의 낡은 공장지대라는 우울한 향수가 아니라 AI 기술과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업이 결합된 역동적인 미래의 실리콘밸리로 유권자들에게 완벽히 리브랜딩하는 데 성공한다면.
오,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러스트벨트에 소외된 노동자들의 상실감과 분노,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을 다져왔던 공화당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큰 위기일 텐데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텃밭을 지켜내기 위해 공화당은 대체 어떤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서사를 발명해내야만 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지각변동을 동반한 새로운 정치전쟁에 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친 이 거대한 선거 전략 설계도가 과연 2028년 현실의 단단한 진흙탕 같은 정치판 위에서 성공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아니면 화려한 도면으로만 남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 지켜보시죠.
네, 진짜 팝콘 각이네요.
다음 심층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더욱 새롭고 파격적인 자료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